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신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털은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털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가 좀 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출석한 지가 이제 7년이 되었습니다. 7년이 됐고, 그리고 2005년 가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년 됐습니다. 목사로 말하자면은 나이는 이렇게 좀 먹었어도 목사로 치자면 굉장히 새내기 목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뭐냐면은 저는 학교에서 저희 신학대학원 합동신학교에서 출판부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별로 설교할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 왜 목사가 됐나 이런 생각을 제 스스로가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박 목사님께서 가끔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수요일 날에 저한테 이 자리를 주셔서 설교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때 제가 이제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제가 목사가 될 때는 아마 서너 번? 그 정도밖에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목사인가 아닌가 그렇게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목사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은 특별히 마가복음 이 4장의 이 말씀, 특별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묵상하고 생각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뭔가 많이 생각해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 비유를 다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생각할 바가 많은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특정 부분만, 그래서 이 비유의 특정 부분만 우리의 신앙 현실과 연결시켜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설명을 한번 보십시다. 18절, 19절 보면은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우리 주님께서는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은 말씀이 청중에게 전해지기는 했지만 열매를 맺은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보면은 열매 맺지 못하게 한 요인이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각각 밭마다 다릅니다. 이 세 번째 밭은 내부적인 방해로 결실치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설명에 보면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왔다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들어와 말씀을 막았다. 그래서 결실치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는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갔고 두 번째는 환난과 박해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다 각각 다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양상을 한 개인에게 적용해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삶에 인간의 삶이 전체적으로 본다면 크게 본다면 달리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두 번째 밭의 경우는 핍박기에 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고 세 번째 밭의 경우는 평안한 시대에 만나는 그런 양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 현실은 세 번째 밭에 뿌려진 씨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핍박기를 지나서 평안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자의 마음에 들어온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우리를 세속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19절이 정확히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영적 현실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할 겁니다. 예수님 당시처럼 오늘날도 여전히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는 크게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굉장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적 본질의 문제는 다르지 않지만 문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문제들이 더 강하게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시대는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산업이 고도로 발달한 산업자본의 시대입니다. 금융이 우리의 현실을 크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부분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큰 빌딩을 짓고 큰 공장을 짓고 기업을 만들고 금융기관도 만들고 극장과 놀이공간도 만들어서 그곳에서 일하고 먹고 즐기고 살아갑니다. 자본이라는 것이 이러한 모든 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가 계속 발전하려면 기술 혁신도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채 60년도 되지 않아서 거의 다 이러한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어떤 사회였느냐? 농경사회였었습니다. 그렇게 사회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되었습니다. 국내 총 생산량이 세계 10위권 내외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1인당 국민 소득이 2만 달러 그런 수준에 이르러서 우리가 거의 선진국 수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의 현실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염려를 훨씬 더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우리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크게 놀랐습니다. 그때 우리가 회사에서 얼마나 전전긍긍했습니까? 올해 대부분 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자신의 월급이 다 동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재산을 다 날린 사람도 있습니다. 자살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점점 더 직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내일 돌아오는 만기 어음을 어느 수로 막아야 할지 걱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만한 매출을 올렸는데 내일은 또 어떻게 올릴 것인가 염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셀 수 없는 세상의 많은 염려가 우리를 날마다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스트레스와 우울증과 신경증은 현대인의 병입니다. 과거의 병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날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교육 문제를 모십시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시골에서는 한 동네에 대학생이 하나 있을까 말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초등학교 때부터 외국에 보냅니다. 그것이 흔한 일이 됐습니다. 참으로 그 이전에는 그런 걸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속된 말로 부모를 잘못 만나면 학자금 융자를 받지 않고는 대학도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청년들이 지금 수천만 원의 채무자로 전락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자식은 어떠하냐? 공부를 못해서 부모가 죽을 지경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이쯤 되니까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요새 끄떡하면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끊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자기 목숨이 소중하지 않아서 끊겠어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는 많은 염려들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수 없으니까 자살로 자기 목숨을 끊어서 그것을 외면해버립니다. 죽음으로써 그런 염려를 배설합니다. 자신의 현실을 외면하러 갑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세상의 염려를 하나도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참으로 만약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죽은 사람일 겁니다. 그 수준은 영화의 수준이 될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은 수준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한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오늘의 시대는 인류와 문화의 진보를 믿는 자본주의 사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부라는 것을 이전과는 정말 다르게 정의합니다. 부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소비하는 상품을 가리켜서 부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만들어서 제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팔아서 우리가 팔면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달라요. 농경사회와는. 근대 산업사회로 우리가 진입하면서 부라는 개념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얼마 짓느냐, 가축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게 부의 척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동차나 반도체나 선박이나 철강 같은 제품이 부의 척도가 된 사회입니다. 또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명품을 만들어내야 부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마다 뭘 부르짖습니까? R&D, 기술혁신입니다. 이것은 기업가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근로자들은, 회사원들은 어떠하냐 하는 겁니다. 근로자들의 기준은 다릅니다. 자신의 노동이 바로 돈이 되는 시대입니다. 나의 노동이. 우리가 더 많은 수입을 올리려면 자신의 노동의 가치를 올려야 합니다. 노동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고도의 기술도 배워야 합니다. 마케팅 기법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개발해야 합니다. 사람의 심리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심리학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영업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흔히 말해서 요새 많이 쓰는 말로 자신의 몸값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처럼 시대의 문화가 바뀌자 우리의 생각이나 대처하는 생활의 방식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시대의 이론적 토대가 과연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의 이론적 토대가 과연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에서 늘 움직여 있고 그것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토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하는 말만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욕망을 무한히 부추기어 부를 창출하라고 하는 자본주의라는 이념인데 도대체 그것이 무슨 토대 위에 세워졌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산업사회는 개인의 이익이 사회 전체의 이익과 조화되는 방향으로 나가면은 사회가 발전한다고 믿는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가 유럽에서는 벌써 200년 이상, 적어도 250년 이상 지내온 그런 사회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한 6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게 움직여지는 것을 가리켜서 아담 스미스는 그것을 가리켜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이라는 것은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 움직이도록 가만 놔두면 그 스스로 알아서 계속 발전해 나간다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사실 이러한 주장은 잘 그 뒤로 그 밑바탕을 잘 들여다보면 뭐가 움직이고 있느냐 하면 거기에는 기계론적 세계관이 바탕을 두고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계론적 세계관이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인간의 손에 의해서 이 세상은 잘 돌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신관을 가질 때 사람들이 이러한 신관을 가질 때 사람들은 어떠냐? 하나님의 손발을 꽁꽁 묶어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간섭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인간은 잘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이고 이론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러한 주장과 비전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정말로 처참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이 그 증거입니다. 수백만의 목숨을 빼앗아간 야만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짐승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으로, 인간의 손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런 이념을 따라서 세상을 움직이려고 하는 악의 세력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지점에서 저는 참으로 우리의 고민이, 신자들의 고민만도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고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의 고민은 점점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라파의 많은 사상가들은 이 문제를 안고 굉장히 씨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제 세 번째 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과연 세 번째 밭에 뿌려진 씨냐 아니면 네 번째 밭에 뿌려진 씨냐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고민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게 고민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유혹에 자꾸 빠지다 보니까 내가 과연 세 번째 밭에 속하는가 아니면 네 번째 밭에 속하는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늘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아, 내가 참으로 네 번째 밭이 아니구나. 나는 세 번째 밭에 뿌려진 씨가 같구나.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자신의 실패를 보면은 도저히 네 번째 밭이 아닌 것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신을 세 번째 밭에 뿌려진 씨, 그래서 아무래도 내 자신은 세 번째 밭에 뿌려진 씨라고 체념하게 됩니다. 진짜. 이렇게 되면은 신앙의 문제를 정면으로 대하려 하지 않고 자꾸 외면하려고 합니다. 숨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숙제를 우리는 어떻게 풀어내야 할까요? 참으로 그게 숙제이거든요, 우리의. 어떻게 이 숙제를 우리가 풀어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물론 세 번째 밭의 실패가 평생의 특징이었다고 한다면 열매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진단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곰곰이 들여다보면은 결코 그러한 특징을 띠고 계속 가는 것은 같지는 않아요. 어느 때는 올라갑니다.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또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런 기복이 있습니다, 분명히. 어느 때는 내가 세상에 지기도 하고 어느 때는 세상을 이기기도 합니다. 물론 실패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박 목사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정말 잘 배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실 속에서 늘 실패하는 자신을 볼 때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된다고 그렇게 우리는 늘 배워왔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신이 무능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죄인이라고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을 우리 스스로 극복해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때, 그런 자유를 이르게 될 때,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참으로 많은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설 때 우리는 무엇을 또 하나 배울 수 있느냐 하면 이런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신자들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굉장히 갈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수많은 갈등을 통해서, 그러한 수많은 대결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우리 자신의 무능을 배움으로써 점점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할 수 없다. 그렇게 밀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의 주님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합동신학교를 설립하신 박윤수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이 생전에 좋아하셨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당신이 묻힌 묘비에 적혀 있습니다. 그 묘가 저희 학교 뒷동산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묘비에 적혔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아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 이런 말씀을 당신의 그 묘비에다 적었다. 또 평생 좋아하셨다.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매년마다 저희가 박윤선 목사님이 돌아가신 걸 기념해서 정암 신학 강좌를 엽니다. 매년마다. 올해도 그것을 11월 달에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책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분을 기념해서 하나 책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의 글이 나옵니다. 우리 박 목사님, 박영수 목사님 글도 하나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2학년 재학생이 쓴 글이 나옵니다. 그런 글이 나오는데 그 글을 읽고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박 목사님 묘비에 적힌 이 말씀을 대하고 자신을 정말로 그렇게도 정면으로 뚜렷이 들여다볼 수 있었는가 하는 그런 것을 읽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씀을 굉장히 정면으로 대합니다. 그 학생이. 그리고 그 내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묘비에 쓰인 구절을 통해서 염려를 많이 내려놓을 수 있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에 대한 갈등은 삶에 대한 현명한 대처 방법으로 괴로움과 염려를 오늘로 한정하게 하는 지혜를 내게 주었다. 정말 놀랍지 않아요? 학생이 참으로 나의 자기의 현실을 굉장히 냉철하게 정면으로 들여다본 겁니다. 그 말씀이 참으로 세상의 염려를 오늘로 한정할 수 있는 지혜를 주게 했다고 배운 겁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우리를 늘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라는 것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해라 하는 겁니다. 박 목사님은 늘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지혜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그런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 설교가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무거울지라도 우리 같이 한번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박 목사님은 박윤선 목사님은 굉장히 합법이 좋으셔서 무겁게 했다가도 탁 풀어놓습니다. 저는 그런 걸 잘 할 줄 모릅니다. 왜? 아직 새내기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좀 무거울지라도 좀 무거운 마음을 풀어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좀 더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비유에 등장하는 열매가 과연 뭔가? 우리는 열매가 참 궁금하거든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4장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십시다. 마가복음 4장 10절입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해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라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하셨냐면 자,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는 비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세기에 성경신학자들이 복음서를 참 많이 연구했습니다. 진짜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비밀이 뭔지 밝혀냈습니다. 여기서 비밀이란 말은 시크릿이 아닙니다. 영어로. 미스테리입니다.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입니다. 시크릿과 미스테리온 다릅니다. 간략히 요약하자면 그 비밀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시작되었다. 그리고 재림하시면 장차 완성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에 제자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참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까지도 참으로 하나님 나라가 왔는가? 메시아가 왔는가? 왜? 예수님의 행하시는 행적들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궁금해서 예수께 묻지 않았어요? 참으로 알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관에 따라서 이 비유를 놓고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크게 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측면만을 말하는 그런 비유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성교적 차원에서 해석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주장한다 한다면, 그렇게 해석한다 한다면, 열매는 철저히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측면만 고려해야 합니다. 미래적 측면은 배제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칭의나 성화나 복음 전도나 성교나 또는 봉사가 그런 열매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라는 것은 칭의나 성화나 복음 전도나 성교나 봉사 같은 그런 것들이 그런 내용들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측면과 미래적 측면 모두 포괄한다면 아주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후자의 입장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밭에 뿌리는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씀은 이러한 것은 추수의 이미지를 지금 주님께서 쓰시고 있습니다. 추수의 이미지.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추수의 이미지는 시대의 끝, 곧 종말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대심판을 추수에 빗대어서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요엘 선지자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사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바를 마침내 이루어야 마는 새로운 삶의 총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자와 구원자로 믿고 평생 살아가면서 만들어내는 삶의 총하다. 그런 총체적인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의 사명 수행도, 봉사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칭의와 성화라는 거룩한 삶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들은, 이러한 열매들은 미래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갖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미래적인 열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수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화입니다. 몸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최종 목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거기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에 있어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에는 이 최후의 열매도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비유를 천국의 현재성에만 맞춰서 해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우리는 자꾸 구원받으면 미래적인 그런 구원, 그 구원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을 굉장히 사모하게 됩니다.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내세에 지향적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밭의 비유를 생각할 때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결코 놓치지 않아야 할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적극적인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적극적인 책임. 내가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딱 저는 한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다시 5장 13절로 가서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죠? 세 번째 밭에서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빛을 사람 앞에 적극적으로 비춰야 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삶이 정말로 부족합니다. 저도 보수주의 교회 속합니다. 여러분도 보수주의 교회 속합니다. 보수주의 교회는 그러한 측면이 정말로 부족합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구원관 자체가 상당히 내세에 지향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결코 은혜와 책임을 따로따로 분리시켜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너희가 이러한 세상에 살지 않느냐? 이러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너희를 유혹하고 있다. 거기에 너희가 빨려 들어갈 것인가? 쓸려 들어갈 것인가?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은 결코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태와 욕심이라는 게임에 빠지지 말아라 하는 그러한 경계와 권고를 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밭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경계하고 권고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누가가 다른 방식으로 잘 적어놓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한번 가서 펴서 보십시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설교가 막바지입니다. 다 되었습니다. 8장 15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보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이니라. 이 말씀은 나의 노력으로나 나의 힘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다는 것은 그것이 중생의 참된 징표였다, 그런 뜻입니다. 나의 힘으로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대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지금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누가 이기겠느냐? 싸움을 소극적으로 하든지 적극적으로 하든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네, 그 싸움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밭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바라가 바로 그러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내해라. 너희가 거기에 휩쓸리지 말아라. 인내해라. 그러한 책임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책임이란 것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를 먼저 주십니다. 복음을 먼저 주십니다. 그것에 의해서 따라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예. 결코 은혜와 책임은 함께 가야 합니다. 그것이 따로따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영적 실제가 우리 안에 풍성해지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배 위에 앉으셔서 전하셨던 복음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았사옵나이다. 그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너희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유혹되어서 거기에 빠져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을 직시하시고 참으로 그들에게 그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메시지를 저에게 주신 것으로 저희가 아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속에서는 정말로 이런 싸움을 하기가 정말 어렵사옵나이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사옵나이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좀 더 복음의 말씀을, 주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강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능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위해 저희 각자에게 그러한 은혜의 내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또 이 지역에서 참으로 언덕 위에 세운 그러한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그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